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송구영신예배로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저녁에 참여하여 희망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보다도 착륙할 때 더 많은 사고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시장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네, 시작은 반이지만 마지막 마침은 전부입니다. 마지막 마침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린 열두 정탐꾼의 얘기를 잘 압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열두 지파의 리더로 잘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도 잘 건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길도 그들이 열두 지파를 잘 이끌어갔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근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참 출발 잘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도 잘 왔는데 그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출발은 잘했는데 마지막이 믿음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 삼손, 사울왕, 압살롬, 솔로몬왕, 아합왕, 엘리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 가른유다, 부자 청년, 대마. 이런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노아,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세례요한, 사도요한, 베드로, 사도바울, 마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잘 산 자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시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도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창세기의 순서를 본다면 오늘 창세기 25장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12장에서 그는 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자기보다 10살 작은 사라는 127세에 그의 아들 37살, 이삭의 나이 37살에 사라가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10살 작은 사라가 먼저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나보다 어리다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직 아들이라고요? 네,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전에 그 목욕탕에 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금 사이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호주머니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사로 오신 유두순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첫 시간에. 그분이 나이 88세인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설교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Present is a present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가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인 줄 알고 오늘을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랬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 3년이 지나 이삭의 나이 40세 때에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장가를 보낸 이후에 혼자 더 사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킨 이후 이 후처를 맞이했다면 그는 그두라와 함께 35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 죽은 이후 혼자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꾸밈도 없고 과장도 없고 덧붙임도 없고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후에 후처를 얻어 자녀 6명을 낳게 되지요. 그게 창세기 25장 2절에서 4절 쭉 기록이 됩니다. 여기 후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6명이고 손자 7명, 증손자 3명, 총 16명이 태어납니다. 아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 나이가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들 6명이나 더 낳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을 때에 특별한 건강을 주셨던 것이죠. 그 건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많은 소유물이 있었어요. 원래 큰 족장이나 왕들에게 아들들이 많으면 그 재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 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분배해버립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뿐이에요. 비록 지금 자기의 후처인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에 이끌려 이 첩의 말을 듣고 판단이 흐려져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솔로몬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지요. 솔로몬은 말년에 첩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의 인생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는 그냥 섭섭하지 않도록 재산 조금씩 줘서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유산을 상속하고 서자들을 이삭으로부터 다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낳은 첩들의 자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이 140 이후에 낳은 아이들 얼마나 이뻤을까요? 늦둥인데 늦둥이는 더 사랑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였던 거예요. 이런 장면은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유산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유산을 살아있을 때 정리하지 아니하면 유산 때문에 그가 죽은 이후에 자녀들이 그냥 대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은 다 유산 지금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100세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딱 보통 우리가 돈을 60 정도까지 돈을 벌잖아요. 그 이후에는 딱 정리하세요. 딱 서나요. 첫째 너는 얼마, 둘째 너는 뭐 다 딱 정리해 놔야 돼요. 그거 정리 안 하고 죽으면 폭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유산 분배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는 75세에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죠. 그는 100세에 얻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이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늦둥이들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자기의 비전을 이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그의 비전을 이룰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넘겨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서자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퀴즈 내면 잘 대답 못하죠.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0년이 지나 175세에 죽었습니다. 성경 퀴즈.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어요. 이제 확실히 외우셨죠? 근데 여기 보면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만족한 상태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에 만족한 상태로 감사하며 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주여 멈춰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며 주님 부르심에 기쁘게 천국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부르시는데 안 됩니다. 더 있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부르시면 할렐루야. 만족한 상태로 감사한 상태로 그렇게 천국 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은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헷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사두었던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은 사라가 이미 죽어 장사된 곳이지요. 이제 창세기 2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빌라 굴에 장사되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요, 부자는 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 속에 묻어요. 그런데 땅은 모래땅이기 때문에 그 묻으면 짐승들이 다 파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굴 속에서 죽는 것, 그거 참 축복인 것.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만족한 상태에서 또 자녀들도 그를 굴로 막벨라 굴에 넣어 아주 행복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왔어요. 아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쫓아보낸 사람이잖아요. 이스마엘 나이 14살 정도 될 때 쫓아보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왔어요. 몰랐죠? 네.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라가 죽었을 때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안 왔어요? 사라는 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자기 친엄마는 하갈이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이렇게 14살 정도 쫓겨나갈 때 그 쫓겨나가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사실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안 와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왔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친아버지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13살까지 얼마나 자기를 애지중지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그 사랑. 사람은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여러분의 품에 안겨 여러분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브엘세바를 떠나 자신이 주로 목축을 하려고 자주 갔던 브엘라 헤로이 우물가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줍니까? 뭐 이삭이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어요?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장에 나와 있어요. 26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례대로 규례대로 살았으니 그래서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실력도 IQ도 별로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는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믿는 자의 자녀들의 축복.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믿음의 바톤이 이삭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는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확 떠나죠. 대단한 믿음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참 대단하죠. 그가 30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몇 세에? 75세에. 저는요, 제가 딱 50이 넘어가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전에 읽었던 책도 읽어보면, 아, 이거 전에 읽었나? 그런, 근데 줄을 다 쳐놨어. 이게 누가 쳤지? 내가 쳤더라고요. 희한하네.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50부터 다시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일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크,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떠나는 것, 이 갈대아 우르지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때는 치안이 보장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강도에 아니면 살인 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근데 그의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을 보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혹시 부인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부인을 넘겨주잖아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아내를 다시 찾게 되죠. 그때 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는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야밤에 그 연합군을 기습해가지고 그 롯을 빼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때 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들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또 투덜거리지요. 그래서 부인이 그러지 말고 저 여종 하가를 하고 하룻밤 자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룻밤을 자요.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아들 주겠다 하며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리고 너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이름 바꾸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는 일이지요. 그는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들 낳기 직전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온탕 냉탕 이렇게 되풀이하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점점 자라기 바랍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기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백세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의 믿음이 점프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앞에 도무지 건너지 못할 큰 문제의 벽이 나타났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살아서 이 큰 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큰 벽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은 극복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점프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중에 이 100세 태어난 아들이 한 17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자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는 정도에까지 믿음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외아들을 드릴 만큼 믿음이 자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길 원하십니다. 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드리지 못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신약에 가면 믿음에 대한 대명사를 아브라함을 써요. 로마서에서. 근데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86세 때 하나님이 하늘에 별 보여주잖아요. 너의 아들 이 정도로 많겠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이제 아들 못 낳으니까, 나도 아들 못 낳으니까 그 저 하갈하고 잠을 자고 애기 낳으라 하잖아요. 조금 전에 믿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별 보여주면서 너 아들 이렇게 주마 하니까 그거 믿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가 저기 하갈과 잠자고 애기 낳으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의 말은 어디 가고 행동은 그냥 잠을 자고 애기를 낳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100세에 그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되어 지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너 86세 때에 너 아들 주마, 하늘의 별처럼 아들 주마 하니까 너 믿었잖아, 말로 믿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며 책망하시고, 네가 진짜 너에게 아들 낳는 것을 믿는다면 너의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 나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99세인데 아들 낳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할례를 행해. 아니,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해요. 생식기를 잘라요. 믿어요. 정말 믿는다면 할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어요. 그러면서 행동을 보여요. 할례를 했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100세, 99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86세 때 말로만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99세에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름도 바꾸고 할례도 행하고 진짜 믿었어요. 그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동으로 의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삶으로 증명된다는 건 뭐예요? 삶은 말, 삶은 시간, 삶은 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서야 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넘쳐야 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칩니다.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꼬인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나는 사는 게 힘이 든다. 이런 것은 다 믿음의 말이 아닌 평범한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데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걱정하며 산다거나 불평하며 산다면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이 새끼 꼬듯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꽉 하나가 될 때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만 살면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끈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시간 사용이 달라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입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주를 위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말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죄 짓는 곳에 가요. 시간만 나면 술 먹는 장소에 가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게 합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 사용이 달라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돈 사용이 달라야 돼요. 11조는 기본입니다.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돈을 이웃과 교회와 주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딱 알 수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난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돈은 1원도 갖다 주지 않고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다 갖다 줘요. 그 사랑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용하는 돈이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점점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날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에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비전을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살다가 이제 그의 인생 끝이 나요. 그는 죽음 직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처부로 들어온 그 그두라에게 낳은 6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 그냥 선물 정도만 주고 모든 것을 이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전을 이삭에게 잘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고 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물려준 그 비전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잘 물려줍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살지 않는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예수를 지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네덜란드 첫 수상에 오른 아브라함 카이프, 그의 경력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는 57년간 공직생활, 수상으로 4년,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 4년, 목사로 7년, 하원의원으로 7년, 상원의원으로 7년, 교수로 20년, 정당의장으로 42년, 편집인으로 47년, 그리고 그가 쓴 책 232권, 또 그의 책은 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의 딸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업적이 그냥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침대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내가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매일 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만 같다. 너는 나의 쓴 잔에 버금가는 고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카이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예수를 섬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책에 곳곳에서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높였고 언론인으로서 예수님을 높였고 학자로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라고 하신 것,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비전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인생은 지금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비전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거 그만해. 그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니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야,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껴진다. 그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은 제가 60이 되었을 때 제가 그러하면 동네 꼬마들이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하며 쫄쫄 따라다니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치, 웃기고 있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면 설교를 잘한다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인생을 잘 마치려거든 이런 비슷한 유의 책을 한 다섯 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은 설교와 너무 상관이 없어서 제가 안 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하죠. 여러분, 인생을 잘 마치려면 첫 번째로 남자들은 아내보다 친한 여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 문제로 인생 다 망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선교사님도 그래요. 여러분은 예외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 문제로 다 인생 엉망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아내보다 친한 여성이 있다면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좋게 얘기할 때 멈추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자들은 예외입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내 남편보다 더 친한 남자가 있다. 당장 스탑하세요. 아이, 나이가 10살 아래. 요새는 10살 아래 남자 더 무서워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두 번째, 나이 60 정도 넘어가면 돈 욕심내지 말아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 욕심내다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돈 욕심내다가 위험한 길로 빠져요. 돈 욕심 내지 마. 세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십시오. 나 나중에 한 80 넘으면 그때 섬기겠다. 누가 여러분을 80까지 살려준답니까? 네. 지금 섬겨요. 지금 있는 것으로 섬겨요. 섬기면 더 큰 은사를 받게 해줍니다. 지난 성탄절 때 우리 그 미국 여성교사인 서서평 선교사 한국에 와서 과와 과부와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54세로 죽었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광주 전체가 눈물의 바다가 됐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기억나십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생을 잘 살아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악수합시다. 옆에는 마지막까지 잘 삽시다.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